할렐루야, 말씀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오니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육신이 깨어나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역사를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하루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비유로 말씀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비유로 어떤 상황을 설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족의 모습을 곰으로 비유해서 노래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아기 곰은 아이 귀여워. 전 이 노래를 싫어합니다. 왜 아빠 곰은 항상 뚱뚱해야 됩니까? 한국의 그 몇십만의 아이들이 다 아빠 곰은 뚱뚱해 노래를 부르니 아빠 곰들은 살이 빠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유는 이렇게 인간의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요. 말이 되는 것도 있고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해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구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성경에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이 비유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자로 보자면 견줄 빗자에 깨우칠 유자입니다. 다른 것을 견주어서 보게 해서 깨우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상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 전부터 감추어진 것들이 이 비유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비유란 것은 나란히 던진다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같은 것을 던져서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비유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유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마음껏 해석하고 생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비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레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풍류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마음대로 영적으로 그냥 해석하는 겁니다. 성경에 밤이라고 써 있거나 어둠이라고 써 있으면 무조건 악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주제의 말씀이 아니라 그 외의 것들에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잘못 해석하는 영적인 잘못 해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의 정점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 성경책을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도덕책으로 만들어버리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쓰기도 합니다. 또 돈을 많이 버는 데 쓰기도 합니다. 정신분석학책으로 생각해서 이 안에 있는 말씀을 정신분석학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비유로 허락하여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라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유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이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게 중요한 말인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마치 민주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인간적인 통치 조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Kingdom of God,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모든 이들이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된 인간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전하여지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 복음을 받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나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너무 쉽다, 다 외우고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땅들이 나오죠? 첫 번째 길가밭에 있는 밭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 있는 땅이 나오고요. 가시떨기가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동부에서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은 어떤 밭이십니까? 길가에 있습니까? 바위 위에 있습니까? 가시떨기 위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버리고 좋은 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말씀도 보고 예배합시다 라고 도덕적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칩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열심히 잘 산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땅이 노력해서 길가를 바꿀 수 없습니다. 땅이 노력해서 돌짝밭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땅이 일어나서 스스로 가시떨기를 제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비유의 이름이 땅의 비유여야 하는데 이 비유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 이야기합니다. 땅이 주체가 아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씨 뿌리는 자가 주체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땅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아, 그래 나는 더 이상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난 어쩔 수 없는 가망이 없는 땅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이끌릴 때에 내가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가 나옵니다. 이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바로 생명이 담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자, 그 씨 뿌린 자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씨를 뿌려주시는데 우리의 모습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옥토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또 없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나옵니다. 옥토가 되는 것은 인간의 힘과 인간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일 수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두 쓸모없는 땅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12절부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나옵니다. 길가가 나옵니다. 길가는 많은 것들이 지나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우리에게 그 길가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는 겁니다.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빼앗아가고 다른 것을 채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성경 읽는 것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은 성경의 반대말이 스마트폰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폰과 인터넷들이, 컴퓨터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예배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스마트폰 자체가 아니죠. 그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통하여 세상에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들, 마치 말씀보다 더 다급하고 또 중요한 이야기들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그 미끼를 우리가 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빼앗아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길가에 서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세상의 많은 정보들에 귀 기울이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2절보단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놓치고 세상을 바라보지는 않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또 잘 사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스마트폰을 말씀 읽을 때만 씁니다. 또 설교 들을 때만 제가 사용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목사님, 전 24시간 말씀을 틀어놓고요. 좋은 말씀을 열심히 찾아갑니다. 중요해 보입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입니다. 바위 위에 있는 돌짝밭인 우리들, 이 바위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때 설교 말씀이 듣기 어려울 때가 있었을 겁니다. 전쟁이 나고 또 일제 치하에 있을 때나 이 어려움의 상에서 설교 말씀 듣기 어려울 때는 설교 한번 듣고자 정말 그 먼 길을 걸어가 말씀을 들었던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얼마 전까지 중국에서도 정말 부흥회나 설교를 전하는 곳이 있다면 며칠을 걸어와서 그 몇 시간 되는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며 또 몇 시간, 며칠 걸려 집으로 돌아간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귀할 때는 말씀에 귀한 것을 아나 지금 우리 미국 땅은 한국 땅은 한편으로는 설교의 홍수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연결이 되면 유튜브만 켜면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전 세계에 있는 설교자들의 좋은 설교를 다 들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설교를 찾아 듣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또 설교하는 잘못된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설교하게 되고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할 만한 설교들만 찾아가다 보면 그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재밌는 설교,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설교를 들을지 모르지만 시련이 다가올 때에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아이고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좋다 하는 것 잘못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정말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겁니다. 그러기에 깊이 묵상하고 깊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쉽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이해해 보려고 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칠 때에 그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시간들을 통하여 말씀의 뿌리가 내리게 하실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 편한 대로 말씀을 받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뿌리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읽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이제 그 말씀이 자라는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방해되는 그 가시가 첫 번째가 뭐냐면 이생의 염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대한 두려움들이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는 그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생, 이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 땅의 전쟁의 소식, 기근의 소식, 바이러스의 소식이 먼저 내 안에 들어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물이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물질을, 이 재물을 바라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재물에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돈을 얼마나 더 벌 수 있을지, 내가 예배의 시간이 중요한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버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 것인지 저울질하기 시작하는 순간 말씀에 열매가 맺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락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악한 영들은 고단수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나쁜 것 하라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상한 것을 하게 합니다. 너희들 몸을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말씀보다는 인문학적인 소양을 키우기 위해서 성경은 내려놓고 세상의 책을 읽으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것보다 세상으로 한번 나가봐라. 많은 이들이 있고 많은 모임들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죄라고 인식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오히려 죄라고 인식되는 향락들은 우리가 경계하게 됩니다만은 애매한 선상에 있는 것들, 이것이 옳고 그런지 애매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 향락에 빠져서 죄짓는지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걱정과 이 땅에서의 물질이 또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즐거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말씀의 결실을 못 맺게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길가에 또 돌 위에 또 가시떨기에 갇혀서 하나의 말씀의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의 시작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된 모습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먼저 시작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세례요한이요,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우리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주실 분, 아픈 우리를 낫게 해주실 분, 우리의 자녀를 좋은 직장에 좋은 학교에 보내실 분, 그 정도로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그 말씀을 온전하게 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멋지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왕국의 아들, 왕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실 분입니다. 라고 온전하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바로 베드로는 또 실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 불만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또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영안을 뜨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았다가도 인간은 한순간인 겁니다.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다시 실수하게 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땅에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옥토에만 씨앗을 뿌리신다고 나온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씨앗은 뿌려집니다. 하지만 열매 맺는 곳이 옥토가 되는데 그 옥토를 만드시는 이가 누구시냐면 바로 씨를 뿌리시는 이임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을 결국 기경하시고 갈아엎어주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기경하는 것, 한번 기경하면 몇십 년 동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뿌릴 때마다 예수님께서 기경하시는 겁니다. 한순간도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뿐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스스로 내 밭을 기경하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렇게 쓸모없는 돌짝밭이고 가시밭입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를 옥토로 좋은 땅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15절을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나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옥토로 만드셨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요, 받고요, 지키어서 인내로 결실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돌짝밭이요, 가시밭이요, 내 안에는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기경하실 때에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습이 정말 아무 쓸 곳이 없는 길가에 바치고 돌밭이며 또 가시떨기에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예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고 결실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주의 몸된 우리 나성용락교회 앞에 세우신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장로인 권사님, 집사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영락의 모든 가정가정들, 환우들과 유가족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 영락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이 되기를 소원하오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합니다. 인내로 결실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씨 뿌리는 이가 우리를 기경하셔야 할 것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 세상의 향락을 즐겼던 모습들과 걱정과 근심들이 주의 말씀이 뿌려질 때 사라지는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온전히 열매 맺는 하루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